받으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우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었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보이실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교회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인지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교회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달한 현실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0장 말씀을 다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사야 60장 전체 말씀은 시온의 외적인 변화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시온의 종말론적인 회복과 영광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이 말씀 제가 어릴 때 신년 예배 때 자주 설교되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꼭 신년 예배와 관련해서만 이해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 그분을 은유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르렀고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전제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56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적인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악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죄악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떠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의식하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가?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나타난 이유는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근거와 이유로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는 이 문구 이사야 49장 18절에서 이미 등장한 문구입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할 수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교회 모습은 초라하고 허물어졌고 그래서 과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이방 나라가 교회로 모여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게 될 때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60장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빛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59장 9절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먼저 59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다. 우리가 캄캄한데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으니와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캄캄함, 어둠, 그리고 눈먼,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눈먼은 하나님의 간섭을 떠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어둠 그리고 눈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처럼 물리적으로 빛이 임하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에 올라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둠을 헤치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 비춰오는 빛이 앞길을 살짝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물리적으로 광명한 세상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요. 사실 이것을 요한복음과 연결시키면 누가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로서가 빛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가 하면 직접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2절 하반절이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14절 하반절에 너를 가리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세상 열방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는 이 길은 내게라고 언급된 시온 곧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으면 세상 열방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빛은 시온 곧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빛을 비추신다면 그것은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흑암 중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는 구체적인 일로 볼 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 열방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올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죠. 그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교회에 분명히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때 그때 교회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교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영국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칼뱅의 본국인 프랑스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어떤 분들은 프랑스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안타깝게도 선교단체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무슨 뚱뚱한지 같은 이냐,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뭐 요르단이나 뭐 이런 나라의 선교사로 가지 무슨 프랑스의 선교사로 가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은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선교지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17세기, 18세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따지자면 한 지역 교회는 축소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보편적 교회는 늘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말씀 제가 앞서 인용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는 페니키아처럼 100길로만 닿을 수 있는 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 특별히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모티프, 어떤 모형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가? 순례와 조공을 바치는 모티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이 일은 일반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타난가 하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일들은 경이감으로 놀라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종주국의 봉신국가가 조공을 바치듯이 마지못해 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흥분과 기대감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또 보시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이방인들이 몰려들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 에바, 스바 등등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거든요. 미디안은 최남단에 있고 에바는 페르시아만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는 남쪽 오지에 있고 게달과 느바욧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끝에서 동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전 세계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이 언급되는데 이 미디안은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약탈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더욱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래요. 이 말은 단지 회심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변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게달의 약물이 느바욧의 수량은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제물이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호와 영광스러운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할 재료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물에는 유향, 양떼, 약떼, 은금, 온갖 물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귀속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에 그들은 날아가는 구름처럼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 열방들이 교회 안으로 속속 모여들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 열방은 교회를 사로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열방, 바벨론, 아수르는 교회를 사로잡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로잡았던 세상 열방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겠고 안기어 올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먼 곳에서 온다는 이 말은 먼 거리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귀속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섬들이 악망하고 배들이 모여게 되는 이유가 뭔가?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속속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절을 보시면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왜 모여들게 되는가? 왜냐하면 섬들이 나를 악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기 때문에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한다는 이 말씀, 좀 애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때문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마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 그분의 본성과 성품과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분의 인격에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막을 아시죠? 출애굽기 40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 8장도 마찬가지죠.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경행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빽빽히 임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탁월한 프로그램? 대안학교? 아니면 교회 안에 확립되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혹은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하지만 무슨 색종이 적기 아니면 무슨 악기 배우기 등등 무슨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의리하다면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세상 열방이 교회 안으로 귀속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4절부터 9절에 열방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10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압제했던 열방들이 복종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겨냥하고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의 말씀일까요? 어떤 사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앞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분명한 사건을 겨냥한 그런 예언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예언이 오늘 본문일까요?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역사상와는 달리 선지서의 배경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상은 역사서에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만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겨냥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즉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은 느헤미야 7장 아닥사스다 왕이 그 주변 총독들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성벽을 건축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 사건만 국한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귀속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신약 성경에는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루살렘 공회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죠.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 말씀의 인용이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귀속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뭐 이런 유의 말씀들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라는 에베소 2장 17절 말씀도 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불과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성취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즉 보편적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말씀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들이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성취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까운 미래라 할 수 있는 AD 70년에만 일어난 일을 예언하지 않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예언은 가까운 미래만 아니라 먼 미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절을 보시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왜 성문을 열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겨냥한 말씀인가 하면 진정한 샬롬, 참된 평안이 도래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예언입니다. 고대에는 성벽의 문이 밤에는 닫혔습니다. 왜 그런가? 약탈자들이나 적군들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항상 열리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교회를 위협하는 위협 세력이 없다, 제거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굴에 간혹 내려가는데요. 굴에 가보니까 문들을 거의 다 열어놓고 살아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밤낮으로 열어놔요. 왜 그럴까요? 도시처럼 좀도둑이나 또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인파가 줄을 잇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나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조급하게 세대주의자나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이 예언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성급하게 확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일에서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짓기보다는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빛을 발산할 때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발생했는가, 또 언제 발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교회가 어두운 인생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걸려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벽을 건축하지요? 왜 성벽을 건축합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벽 파괴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성벽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였죠.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벽을 허물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벽을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어떻게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폭행자와 비방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정죄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10절 상반절에 나오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분노를 발휘하셨는데 이제는 시온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방 왕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묘사한 말씀이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니게르라 하는 시몬, 흑인이죠. 고르네 사람 루기오, 특별히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니 앞장섰던 사람이 헤롯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울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12절을 보시면 시온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파멸당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사실은 왜냐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열방이 부는 시온으로 오는 반면에 왕들은 왜 포로로 끌려오느냐? 왜냐하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파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교회가 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시온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13절에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끝에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내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복속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상적 기도를 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메시아로서 십자에 못 박히고 그래야 죽고 부활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즉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도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미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빛이 시온에 교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열방 가운데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빛나는 것을 열방들이 보게 될 때 그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디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빛나지요? 금과 은으로 대리석으로 교회당을 만들면 예전에 수정교회처럼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심의했던 지금은 팔려버렸지만 수정으로 교회당 건물을 만들어야 교회가 빛날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으셔야 되는가 하면 뭐라고 딱 말은 못하지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는, 내 자식은 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을 저처럼 인내함으로 잘 견딜 수 있지? 나 같으면 받아치는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분이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 분이구나 하는 그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모자라는 부모라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빛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종교적 업적들보다 하나님의 선함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발휘할 때 그때 교회가 어둠 속에 빛이 나게 될 것이고 그때 열방이 우리에게 이끌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순복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억압과 강요 위협과 협박의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느 정도 일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문화 안에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의 50%에서 60% 혹은 20%에서 30%밖에 그 역량을 드러내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100%, 120% 역량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낼 때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만들 때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브리시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자들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한 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를 보여줌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영국의 주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세상은 움직인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죠? 걸어가신 주님이 주의 백성에 임재하면 세상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속성과 성품, 이것을 제외하고 세상에 무슨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보게 될 그 영광을,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우리 연산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현상교회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현상교회 성도들의 삶 때문에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갔다가도 정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우시디누스처럼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그의 기도 때문에, 물론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뭐 읽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고 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완성된 교회 모습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나라였던 이방 나라들까지 설복시켜서 주의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미래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오늘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떤 성품과 속성을 드러낼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린 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어서 사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시할 수 있는 작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 조국 교회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가십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으로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분의 임재로만 충만한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증시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교회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